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 봉독하도록 할 텐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7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배명은 목사님 나오셔서 시편 플레이리스트 시리즈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벽인데 생얼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생얼이 더 아름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원래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라는 말이었어요. 네, 아침부터 못 따라오고 계시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제가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한 여인이 혼자 살다가 너무 외로워서 앵무새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 앵무새가 나하고 말을 나눌 줄 알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샀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는다 했더니 그 사람이 거울을 사서 앞에 놓으면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 앞에서 말을 할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거울이 소용이 없다고. 사다리가 필요하겠네요. 사다리를 타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앵무새가 좋아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도무지 입을 열질 않아요. 다시 또 가니까 이제는 그네를 넣어주세요. 그네를 타다 보면 또 신나서 또 이제 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다음날 그 앵무새를 들고 그 애완견 동물로 찾아왔습니다. 그 앵무새는 죽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하던가요? 그랬더니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배고프대요. 정작 먹을 거를 빼고 다 해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치 여기 있는 앵무새처럼 정작 가장 중요했던 것은 먹을 거였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오늘 나의 영적인 허기를 채워줄 먹이였어요. 근데 그것을 공급하지 않고 우리는 무언가를 쫓아 열심히 살아가요. 때로는 그것이 사역도 열심히 쫓아서 해요. 근데 정작 나에게 오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허기를 채우지 않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앵무새 주인과 같이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시편 121편은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120편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서 이 시편의 시들을 노래하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렇게 이 성전이 높은 지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어디로 가도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길이 어떠한가라고 봤을 때 막 우리 셰난도아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이 산이 이 나무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고 이렇게 광야와 같은 돌밭이고 아무것도 있지 않는 그러니까 저곳이 어두워졌을 때는 캄캄하여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길이었어요. 광야길이었고 그곳이 협곡과 절벽들이 있고 또 강도들이 숨어 있어서 습격을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강도 만난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습격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했을 때 그가 보았던 모습은 아까 그 사진 속에 있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허기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과연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내가 산을 들어 눈을 향하였는데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의 인생길을 바라보는데 내 앞길은 저렇다. 내 앞길은 저렇게 광야와 같이 한번 잘못 발길을 내디디면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러한 삶, 나는 무엇을 의지하여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이 당시의 문화에서도 산은 정말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산 속으로만 들어가고 산을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인생길처럼 그곳이 정말 위험하고 어려워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해요. 근데 그곳에서 그는 산을 올라갈 때 대부분 이방 신전들을 세웠어요. 바알 신전이라든지 아세라 제단이라든지 산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산에서 그런 것들을 세워놓은 이유는 더 하늘과 가까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의 응답이 빨라지려고. 이제 그래서 산이라는 곳이 그렇게 숭배의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그곳에서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고, 많은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인생길 속에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 속에서 그 이방신들을 찾는데 오늘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봤던 인물들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의 풍요함을 바라보았던 롯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았을 때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이 있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았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21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통제하고 싶어요. 인생이 이렇게 가고 내 계획대로 가기를 너무너무나 간절히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인 이 산처럼 통제되지 않는 이 어려움과 환란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 산 너머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을 통하여서 전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첫 번째로는 왜 우리 성경은 힘들 때 우리의 인생길에 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갈 때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왜 성경은 힘들 때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합니까? Why does the Bible point us to the Creator? 왜 우리는 힘들 때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는가?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썼을까요? 이 내용을 그 성전을 올라가던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성경은 반복해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는데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포로의 생활 속에 모든 것이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는지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어떠한 논증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보게 하라. 이 욥과 같은 욥의 고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 왜 이런 것이 찾아왔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땅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하늘을 들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납득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을 합니까? 아니요. 납득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은 창조하신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창조를 본다는 것은 자연을 감상하라는 것보다 이 자연 속에 혼돈 속에 있어서 그것을 질서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 나의 인생, 나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잡혀지지 않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누가 만들고 이 질서를 누가 빛이 있게 하고 만들 수 있는 분인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창조주를 보게 하시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도 다윗도 수많은 이 성경 속의 인물도 와 크다라고 하는 여리고성, 와 크다라고 하는 이 골리앗, 그것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미사오구를 붙이고 저건 한 번도 함락된 사람이 적이 없고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바라보아라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자꾸 비키시라고, 내가 내 길 가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창조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예화를 소개한 적이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미국 항공모함이 바다를 항해하던 중에 레이더에서 미확인 물체가 잡혔습니다. 와, 이 미국 항공모함이니까 다 비켜야겠죠. 근데 당장 항로를 변경하라고 그 상대에게 무전을 칩니다. 근데 우리는 비킬 수 없다 그래요. 미군이 열받았어요. 아니 감히 누가 우리 미군을 대적하는가, 당장 너희들의 항로를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공격하겠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요. 나는 함장이고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이 군대가 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비키지 않으면 너희는 큰일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잠시 뒤에 그 상대에서 무전이 와요. 우리는 비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등대입니다. We are the lighthouse. 여러분, 군함을 가져오고 핵미사일을 가지고 오고 계속해서 움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곳은 등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할 테니 하나님 움직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나는 등대이고 나는 빛이고 내가 오늘 너희의 질서를 무질서를 질서로 잡은 하나님이시니 오늘 내가 움직여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움직여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우리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실 존귀한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등대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끌어와서 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창조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독자 이삭이 나오지도 않고 그의 자손과 땅과 아무것도 없는 그의 삶 속에 약속만을 믿고 나갈 때 얼마나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하늘을 보고 뭇별을 보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포인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것을 누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지, 과연 너의 인생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여기서 여러분이 도움이라고 표현한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쓰면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제르. 많이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여기는 돕다라는 표현이에요. 돕는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할 때도 여기 에제르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도움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요, 잠깐 거들어주는 거, 야 엄마 시장 갈 테니까 너 잠깐 저거 가지고 와, 이런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갑자기 무언가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수영장에 물에 빠져서 내가 죽음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를 건져내어줄 수 있는 이 도움, 도움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이 도움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에제르예요. 전쟁에서 구원하는 도움, 생명을 살리는 구조, 절망 속에서 개입하는 강력한 지원을 이 에제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 그 에제르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곳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시편 46편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에제르는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없으면 죽을 것, 죽는 것, 그래서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에제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도움은요, 멀리서 응원해서 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오늘 나와 함께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에제르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과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성령이 우리의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파라크레토스. 그 이 에제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도우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의 여러분 세 친구를 보면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요? 이 불구덩이로 들어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 사자 굴도 들어가고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여러분 이 안에서 정말 감동적인 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아, 불구덩이로 안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불구덩이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네 명이 거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있지 않으시면 나중에 리딩 지저스 읽다 보면 나중에 거기 만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불구덩이에 세 명이 들어가 빠졌는데 네 번째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불구덩이 속에 혼자 세 명을 남겨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불구덩이 속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제르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지만 옷깃 하나, 우리의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거느는 분이십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오직 누구에게만 쓰인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만 쓰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에게만 쓰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딱 예외적으로 한 번 쓰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배우자를 이야기할 때 돕는 배필을 쓸 때 이 에제르라는 걸 써요. 그게 완전하지 않는 이 배우자의 그 모습의 역할이 뭐냐면 이것을 이 우리의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속에마다 우리를 서로 돕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궁극적인 이 에제르의 우리의 가장 그 모형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갑자기 나의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고 우리의 관계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이 에제르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이 에제르, 도움이 되시는 이분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지키신다라는 단어예요. 지키신다.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의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키신다, 지키시는 이시라, 지켜 모든 환란을,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몇 번 나옵니까? 제가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을 할 여섯 번이 등장을 합니다. 여섯 번이. 잘 헤아려 보시면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몇 번 나온다는 건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여섯 번 나올 거예요. 한번 잘 보시면 이 여섯 번 나오는 이 지키다라는 거는 샤마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신다라는 이 말이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애제를 하여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마치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부모가 아이에게 항상 울고 갑자기 일어나서 무언가 두려워 떨면 괜찮다고 안아주고 업어주는 그런 엄마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샤마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제르와 샤마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두 가지의 약속이에요. 어떻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출입을 또한 얘기한다는 것은,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나의 삶 전체에 나가건 내가 무슨 활동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를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네, 감동이 되려면 조금 멀었죠, 우리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조금 이제 굳어지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녹아지시는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낮과 밤을 하나님 지키신다는 건 모든 시간, 24시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건 우리의 모든 앉고 서고 일어서고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출입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오늘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뭘 해, 무엇을 하든지 너의 인생 전체를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시간을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너가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숨이 끊어져도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시니 하나님의 그 나라 갈 때까지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의미를 통하여 저 우리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리딩 지저스 이제 이걸 보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리딩 지저스 이 카톡을 누가 보내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앞에 있는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면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제가 리딩 지저스를 보내고 있는데 그걸 보내는 것이 되게 힘든데, 근데 매일 묵상을 해서 이렇게 뭔가를 보내야 하니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편 63편 3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죠? 네, 잠을 깨워드리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대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생명보다 낫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에제르와 샤마르의 그 은혜가요,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오늘 나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공동체 성도님부터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암치료를 위해 몇 달 동안 면역치료를 하는 중에 입맛도 돌아오고 체중도 늘고 기운도 생겨서 이제 괜찮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3일 전에 CT 결과가 나와서 CT 결과를 보았더니 전혀 치료가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암이 전이되었다는 이야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표현이 첫날은 다리가 풀려서 아무 일도 못하겠다고, 그리고 인생에 이런 날이 있다고 이제 좀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무너지는 날, 다시 두려움이 밀려오는 날. 근데 마지막에 그 성도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요즘 시편을 읽으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지 못했네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 121편의 이 고백이 바로 이러한 성도님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에제르와 샤마르의 지키심,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오늘도 무너짐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내가 너의 수렁에서 건져주겠다고, 다시 한번 그 손을 내가 붙잡아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내 손에 하나님을 잡았던 그 손에는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엄청나게 큰 산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산길 속에 이 순례자들이 부르면서 그 산을 올랐던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에제르와 샤마르의 은혜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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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삶을 돌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답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조차도 없는데, 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주신 수많은 재물과, 또 제가 수많은 재물을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수많은 재물을 제 마음적으로는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나는 인색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수많은 걸 가졌지만 그것조차 감사하며 살아가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라는 이 질문 속에 제가 이 세 번째 대지를 더 이상 설교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3절부터 한번 보시면 어떤 단어가 반복되나요? 너무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단어예요. 너라는 단어예요. 너. 2인칭 대명사. 너.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게 안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너를 지키시는 이가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에서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너를 해치지 않고 너를 지켜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가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제가 여러분들 헤아리는데 너무 힘드실까봐 제가 일일이 다 헤아려드렸어요.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0번이나.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싶으신 게 너, 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샤마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애제를 해서 내가 도울 사람은 너, 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던 너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찬양하는 시가 맞아요. 근데 그것을 이면에 우리에게 더 강조해주고 싶어서 이 내용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너를 붙드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왜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요? 저보다는 여러분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아. 신앙생활도 더 잘하고 여러분 다 믿음의 모습들이 더 나으신 것 같아.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스스로 매일매일마다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시편 122편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유를 우리 안에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지키신다는 이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요, 여러분 한 번 더 반복되는 게 또 있습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또 볼게요.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반복되는 이름이 또 하나가 등장을 해요. 뭘까요 그게? 너무 어려우시죠.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도 똑같이 여섯 번이나 반복하여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키다라는 단어를 여섯 번 반복했던 것처럼 그 지키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섯 번이나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여섯 번이나 내가 이름을 말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섯 번이나 너에게 지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나에게 불렀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속에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너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우리의 조건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한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이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잘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명하여 불러진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마지막에 그런 대사명적 역사 위에도 맹인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하나님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1편의 이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도 그 약속 위에서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약속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서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는 내가 영원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사역은 잘 될 텐데 굳이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너무나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 중에 너무나 감동적인 것 저에게만 하나님 주셨던 이야기요. 너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는데 나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너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꼭 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는 너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은 it had to be you, only you.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는 오늘 하루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 불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드려서 지키시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지키시는 데까지 하나님 단 한 번도 인색한 적이 없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오히려 너여야만 한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너여야만 한다고 오늘 나를 위하여 가야 할 사람은 너여야만 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문제가 없다 우리의 인생은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샤마르 하고 너를 해제를 하여 하나님은 도우시고 있고 천지를 창조한 그 내용이 너를 위한 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어디를 보아야 합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용 설명서와 같은 분 나를 만드신 분 우리 천지를 지어서 오늘 나의 품에 안겨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어디까지 우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에제르 하시고 샤마르 하여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시간의 모든 것 나의 장소의 모든 것 나의 출입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때문에, 그 헤세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가장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삶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연결지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샤마르와 에제르의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끝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사랑에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결이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천지의 창조주를 바라보는 그 연결고리가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곰곰이 듣는데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